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한 달 전쯤 유치부 예배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광고하던 선생님이 여름 성경학교에 대한 광고를 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부모님께 알려드릴 것이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광고를 듣고 있던 올해 5살 된 여자 어린이가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부모님이 뭐예요? 이 어린이는 부모라는 말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당당하게 질문을 하였고 잠시 당황한 선생님은 부모라는 단어 대신에 엄마, 아빠라는 말로 정정을 하여서 다시 설명을 해 주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질문에는 정말 답을 몰라서 하는 질문이 있는가 하면 정답을 알면서도 확인이 필요하기에 또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질문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율법 교사도 예수님께 두 번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율법교사의 질문은 진실을 알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또한 자신을 옳게 보이고 싶은 욕망에 의해서 드린 질문이었습니다. 율법교사가 주님께 드린 질문은 이러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되물으셨습니다.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적혀 있느냐? 율법교사는 자신감을 가지고 대답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율법교사가 자신감에 넘쳐서 대답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내 대답이 옳다. 내가 대답한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때 율법교사는 자신을 옳은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께 다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제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에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왜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탈출하고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애굽 땅 종 되었던 곳에서 인도한 나를 너희 조상이 섬겼던 것처럼 너희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하였습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습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를 존귀하게 여길 것이며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다. 그리고는 곧바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는 노예로 살던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서 이 땅에서의 삶은 소망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백성다움이 드러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민족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십계명은 누구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이 땅에 썩어질 것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된 삶의 원칙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크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 말씀에도 오늘 본문과 비슷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는 율법사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온 율법이라 함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이 두 가지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율법의 요약이며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시대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가르치시기를 원했던 것에 핵심되는 요점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기대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대로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땅에 속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우리는 간혹 우리를 향해서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쉽게 조롱하기도 하고 쉽게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향해서 조롱의 손가락을 내어밀 때에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는 더 많은 손가락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계명을 어기고도 정작 우리는 부끄러움을 모르고 있는 무딘 심령의 소유자입니다. 야고보 사도의 증언처럼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는 말씀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또한 이웃을 향한 사랑이 우리의 삶의 증거들이 될 것입니다. 왜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가장 기대하시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이웃은 누구일까요? 내가 평소에 잘 알고 있고 또한 나와 대화가 통하며 내가 언제라도 찾아가면 반갑게 맞이해 줄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겠습니까? 우리의 이웃이 누군가 하는 기준은 지금까지는 나에게 있었습니다. 대화를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함께 음식을 먹으며 더불어 활동했던 평소 이웃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다양한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웃은 나 중심적인 이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인가? 강도를 만나 죽음 직전에 처한 이 사람이 생각해 볼 때에 내 이웃이라고 느끼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이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는 중풍으로 마비된 사람이 네 명의 친구의 도움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고 또한 치유받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던 집안은 집 안에는 물론 집 주위까지 빈틈없이 사람들로 가득 찼기 때문에 성한 사람들도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여간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마비로 보행이 자유롭지 못한 환자는 침대에 의존해 있으면서도 예수님께 가고자 하는 강렬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가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네 명의 친구들이 없었다면 예수님께로 가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고 그것으로 옮겨지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치유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중풍으로 마비된 친구의 염원을 충족시켜주는 네 명의 우정과 사랑으로 그는 치유될 수 있었습니다. 중풍병 환자가 생각할 때에 병으로 인해 곤고하고 어려웠던 자신을 도운 네 명의 친구를 진정한 친구, 참된 이웃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이 살던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개나 돼지처럼 취급을 받으며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피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마리아 사람은 평소 유태인들로부터 짐승 대접받던 것을 생각하며 잘됐다라고 생각하며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평소 사마리아인이라며 멸시당했던 분노를 느끼기 이전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누군가 지금 돌보지 않으면 죽을지도 모르는 불쌍한 사람으로 여겼고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이웃은 내게 이익과 기쁨을 주고 사귈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을 이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의 이익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곤고하고 어려울 때에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참된 이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웃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때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강도 같은 이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을 때에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찾아와서는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버리는 강도 같은 이웃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언어가 강도일 수 있습니다. 말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내고 고통을 줍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잊지 못할 언어폭력으로 서로에게 강도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아빠와 엄마라는 이름으로 꿈과 인격을 여지없이 짓밟아버리는 부모가 될 때도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같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때론 가장 가까운 친구가 격려보다는 시기심과 경쟁심으로 마음의 상처를 내기도 합니다. 이 또한 친구라기보다는 강도된 이웃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강도 같은 이웃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고 그 강도가 바로 나일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또 다른 부류의 이웃은 제사장과 레위인 같은 이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같은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두고 지나갔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을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기에 민수기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냥 지나쳤을 것입니다. 시신을 만지게 되는 경우에는 정결 예식을 행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피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특별히 나쁜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꼭 해야 되는 중대한 일,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쏟지 못하고 지나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강도 만난 사람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손을 뻗치지만 해야 할 다른 바쁜 일 때문에 우리 역시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 결국 이유야 어떻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이웃은 아닙니다. 세 번째 부류의 이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는 이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어떠한 도움도 어떠한 사랑도 줄 수 없는 것이 우리 삶의 현실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란 단어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 내장이 끊어지는 것과 같은 괴로운 심정을 가지고 아파하며 그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고통과 슬픔이 너무 크다는 것을 표현을 할 때에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다는 표현을 하곤 합니다. 이 마음은 바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흠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습니다. 왜이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지니셨기 때문입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긍휼한 마음을 지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이 단어가 바로 위에 있는 단어와 같은 뜻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들에게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벳세다 광야에서 빈들에 나온 백성들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하루 종일 가르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5,000명을 먹일 수 있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4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소경들이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 겪는 많은 수모와 괴로움과 아픔을 그 자리에 있던 여느 사람들은 단순히 그냥 지나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 이면 속에 있는 괴로움과 고독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 말씀에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과 7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긍휼히 여기셔서 죄 사함 받는 구원을 알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는 못할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가졌던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인해서 강도 만났던 사람은 살아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된 이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이웃의 아픔이 내 아픔처럼 느껴지고 이웃의 아픔이 내 일처럼 생각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참된 이웃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교회를 온전히 섬길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우리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웃과 주님이 생각하시는 이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웃은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내가 먼저 안정되고 내 일이 먼저 정리가 된 이후에나 돌보아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웃은 내 형편을 뛰어넘어서 무리하게 도우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33절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일은 강도 만난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위에 구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을 따로 세우시고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전도하러 사람들을 보내신 후에 전도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3절입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으며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경은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만 찾아다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여정길에 눈에 띈 한 사람, 길가에 있었기에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가 가던 길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않은 곳에서 만난 한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길 가던 중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하고는 그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자신이 지니고 있던 것으로 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해 주었습니다. 남의 것으로 치유해 주지 않고 그가 지니고 있던 자신이 지니고 있던 것으로 상처를 치유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낙위에 태웠고 자신의 돈으로 주막 주인에게 치료비로 내주었습니다. 나의 도움과 격려가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그를 바라보며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나눌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사랑을 주님께서는 진정한 이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돕는다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도움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로 도울 수도 있고 또한 마음이 아픈 이웃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회복되고 나면, 아니 사는 형편이 좀 나아지면, 시간의 여유가 생기면, 나중에 자녀를 혼인시키고 나면, 은퇴하고라서라는 이유 대신에 현재 우리가 지니고 있는 것, 그리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실한 마음만이라도 참된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 최초의 맹인 박사이며 아버지와 아들의 꿈이라는 책을 쓴 강용호 박사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맹인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잃는 것도 많이 있다. 그러나 실명으로 인해 얻는 것도 많이 있어 득실의 비중을 비교하기는 어렵다. 얻는 것 중에 실명으로 인해 야기된 온갖 역경에 동참하는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려고 접근해오는 분들은 대부분 보통 흔히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나는 그들의 외모는 볼 수 없지만 그들이 지닌 아름다운 마음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 사랑을 베푸는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요. 사랑을 받는 사람은 버림을 받는 분리된 관계가 아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베푸는 사람은 우월하고 사랑을 받는 사람은 열등한 것이 아니다. 사랑을 베푸는 사람과 사랑을 받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대로 지음받은 평등한 인격체이다. 선한 사마리아인과 강도당한 이웃의 관계는 때와 장소에 따라 변하는 것이다.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이 내일 강도당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오늘 강도당한 사람이 내일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을 실천하는 올바른 태도는 사랑의 대상자를 동등한 인격 대 인격으로 대하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가 행동으로 나타나고 반복되면은 그것이 습관이 되고 인격의 일부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강영호 박사의 말처럼 인격 대 인격으로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가장 성숙하다는 사실을 주님은 삶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남편을 다섯이나 바꾸고도 인생에 만족이 없었던 사마리아에 살던 여인이 있습니다. 지금 있는 남편까지도 자기의 인생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여 방황하던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수가성 우물가에서 주님의 따뜻하고 다정한 언어를 대하고 그동안 방황하던 방황의 삶을 끝을 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방황된 삶을 돌이키는 행함이 있었기에 영원한 생명수이신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부귀를 누리고 있었지만 동족으로부터 질시를 받으며 살던 삭개오가 있습니다. 그가 뽕나무에 올라간 후에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과 그분의 초대로 인해서 자신이 목숨처럼 여기던 물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달은 삭개오는 포기할 수 없었던 재물로 인해서 외롭고 고독한 삶을 과감히 버림으로 참된 삶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의 참 이웃으로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답게 사는 삶, 영생할 수 있는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가장 관심을 갖고 보시는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매 순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선다싱이라고 하는 인도의 성자가 어느 날 네팔 지역의 한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날 따라서 눈보라가 심하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멀리서 여행자 한 사람이 다가왔고 방향이 같음을 확인한 그들은 동행자가 되었습니다. 사르레는 추위와 거친 눈보라를 맞으면서 인간을 찾기 시작했지만 계속 발길을 움직여 보았지만 인간은 쉽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얼마쯤 걷다 보니 웬 노인 한 사람이 눈 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선다싱은 동행자에게 쓰러져 있는 노인을 함께 데리고 가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대로 두면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동행자는 버럭 화를 냅니다. 무슨 말이냐고, 우리도 죽을지 모르는 판국에 저런 노인네까지 끌고 가다가는 우리 모두 죽게 될 것이라고 화를 냈습니다. 사실 그렇긴 했지만 썬다싱은 불쌍한 노인을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인을 업고 눈보라 속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걷기 시작했습니다. 앞서서 가버린 동행자의 모습은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노인을 등에 업은 썬다싱은 갈수록 힘이 들었지만 끝까지 참고 목적지를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썬다싱의 몸은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썬다싱의 몸에서 더운 기운이 발산되어서인지 차츰 등에 업혀있던 노인이 의식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을 의지하여서 조금 더 춥지 않게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마을에 이르렀을 때에 썬다싱의 눈에는 마을 입구에 한 사내가 꽁꽁 언 채로 눕혀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시체를 살펴본 그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바로 자기 혼자 살겠다고 앞서가던 그 동행자였기 때문입니다. 힘들지만 함께하는 것, 그것은 죽을 수밖에 없던 환경에서도 함께 살아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을 예수님의 이웃으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 대신에 누군가에게 사랑을 나누어주고, 예수님 대신에 누군가에게 생명을 나누어주고, 예수님 대신에 지친 누군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줄 수 있고, 예수님 대신에 누군가에게 미소를 나누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이 가득 채워지게 될 때에 우리의 손과 발은 행하게 될 것이고, 그 행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빛 안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길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생의 길은 어렵고 힘든 길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여전길 위에서 만나는 한 사람을 돌아보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언젠가는 누군가의 진정한 이웃이 되어야겠다고 다짐만 하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정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매 순간 걸어가는 삶의 길 위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처럼 생명을 전하게 하시고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주님의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영원히 동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변모되어져 갈 때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이, 이 땅의 모든 가정들이 사랑의 공동체가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모두 증인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